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내일부터 일주일간 동중국해 인근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이번 훈련에 공중목표물에 대한 미사일과 포격, 해상목표물 포격, 실질적인 무기 사용을 통한 합동 대잠수함전 연습이 포함된다고 밝혔다고 미 CNN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훈련은 러시아 해군의 바리아그 미사일 탑재 순양함과 샤포시니코프 구축함 등 함정 4척과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참여한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도 오늘 러시아와의 연합 해상훈련이 21일부터 27일까지 저장성 저우산에서 타이저우에 이르는 해역 동쪽에서 실시될 예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동훈련은 해양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국제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양측의 의지와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새로운 시대를 맞아 중국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012년부터 해마다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해왔습니다. 미국은 중국 당국이 최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잘 대응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내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에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는 중국의 국내 총생산 규모를 고려할 때 전 세계 다른 나라들에게도 우려가 된다며 중국이 코로나와 관련해 더욱 강한 위치에 있을 때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백신 제공과 바이러스의 급성 단계를 극복하는 데 대한 지원에서 계속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머지않아 중국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의 발언은 이날 중국 국가보건위원회가 두 명의 코로나 관련 사망자 발생을 발표한 데 대한 반응으로 나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우크라이나 내 4개 합병 지역의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국가보안기관의 날을 앞두고 한 연설에서 도네츠크와 루한시크 인민공화국, 헤르손과 자포리자 지역의 상황이 극도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현재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국경을 침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기동부대와 특수부대를 포함해 가용한 모든 병력과 수단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좌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날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에서 열린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벨라루스 흡수설에 대한 질문에 러시아는 누구도 흡수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 발언은 현재 평화로운 이웃나라를 폭력적으로 흡수하려 하고 있는 지도자로부터 나온 것이라며 아이러니의 극치로 취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벨라루스는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러시아 병력에 훈련 장소를 제공하는 등 간접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기관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잇따른 공세에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저항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제프리 피아트 국무부 차관보는 우크라이나 방문 사흘 뒤인 어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의지를 꺾으려는 러시아의 시도는 분명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아트 차관보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와 주변 발전기관시설에 자살 드론 공격을 가한 뒤 나온 것입니다. 피아트 차관보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의 전력망 유지를 위해 더욱 많은 지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에 이란제 드론이 공급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부대사가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난했습니다. 우드 부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유엔이 러시아가 사용하는 드론을 검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관리들을 파견하지 않았다며 구테스 사무총장은 분명히 러시아의 위협에 굴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미신고 핵 활동에 관한 논의를 위해 이란을 방문했던 국제원자력기구 IAEA 관계자들이 어제 이란 방문을 마치고 출국했습니다. 마시모 아파로 안전담당 사무차장 등 IAEA 관계자들은 출국하면서 이란 내 미신고 지역에서의 우라늄 흔적 확인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정찰위성 시험이라고 주장한 최근 미사일 발사가 전 세계를 위협한다며 외교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에 매우 우려한다며 북한의 즉각적인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북한 전략 무기에 대한 한국 측의 평가를 맹비난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1도, 최고는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1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정찰위성 시험이라고 주장한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전 세계를 위협한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한국, 일본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며 북한의 외교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전날 발사한 미사일의 종류를 알려달라는 질문에 구체적 평가를 제공할 준비는 되지 않았다면서도 그건 탄도미사일 발사였다고 확인했습니다.
I'm not prepared to offer a detailed assessment. These were ballistic missile launches. These were launches.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탄도미사일에 대해 말한 것처럼 이번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해당 발사와 관련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라고 주장하면서 상공에서 서울과 인천 일대를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우리는 그것들이 영내와 더 광범위하게는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믿는다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commitments to the defense of the ROK,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to Japan remain.
이어 우리가 북한의 적대적 의도를 품지 않고 있고 외교적 접근법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중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우리와 만날 것과 문제 해결을 위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외교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미국이 동맹인 일본, 한국과 거의 끊임없이 소통한다는 점이라고 답했습니다.
What I can say is that we are in nearly constant communication with our Japanese and ROK.
그러면서 이건 분명 북한의 도발에 따른 것이라며 국무부와 국방부 등 행정부 내 여러 부처를 통해 한국, 일본과 소통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사일 조기 경보 체계와 같은 기술적인 세부 내용은 국방부에 문의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을 매우 우려한다며 북한의 즉각적인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은 노골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동을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한반도 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파르아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19일 북한이 불법 탄도미사일을 쏘고 정찰위성 개발 시험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최근 발언과 같은 대립적 수사가 증가하는 데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크 부대변인은 이어 외교적 노력 재개의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무총장은 북한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이어지는 대화를 즉각 재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발사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이날 VOA에 북한의 준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국제 및 영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듭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미국 및 한국과의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 정부는 북한의 이번 불법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북한은 올해 초보다 전례 없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미사일 시험 발사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및 영내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독일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미국과 한국의 대화제의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으며 검증 가능한 종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믿을 만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도 19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런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외교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현지 시각 18일 오전 11시 13분과 12시 5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두 발 모두 고각으로 발사됐으며 500km 가까이 날아간 뒤 동해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 전략무기에 대한 한국 측의 평가를 맹비난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능력을 폄하하고 있다며 정상각도 시험 발사를 시사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0일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5천자 분량의 막말 담화를 내놓았습니다. 담화는 북한 전략무기 등 군사력 수준에 대한 한국 측 평가를 반박하고 미한 군당국의 대북 감시 능력, 윤석열 한국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폄훼하는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김 부부장은 특히 한국군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괴뢰군 깡패 또는 괴뢰 전문가 나부랭이라고 칭하면서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한 이들의 부정적 평가를 맹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고각 발사만으로는 입증할 수 없고 실제 각도로 쏴보아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이따위 논거로 우리 전략무기 능력을 폄훼해보자고 접어들 것이 뻔할 것 같아 보인다며 곧 해보면 될 일이고 곧 보면 알게 될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고각 발사로만 이루어졌던 ICBM 시험 발사를 정상각도인 30도에서 45도로 쏠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 만약 대기권 재돌입 기술이 미흡했다면 조정 전투부에 원격 자료를 탄착 순간까지 받을 수가 없게 된다며 해당 기술을 이미 확보한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김 부부장의 이런 발언은 그동안 미한 정보당국과 국제사회 전문가들의 북한의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혼란을 주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입니다.
재진입체 기술이 개발 안 됐으면 위협이 안 되잖아요. 그런 평가를 자기들이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동안은 입을 다물고 있다가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미사일 기술이 확실하게 ICBM급도 미국에 위협이 된다라는 것을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김여정이가 딱 떠들어버리면은 재진입체 기술에 대해서 국제사회 평가가 막 헷갈려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김 부부장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은 대기권에 재진입한 ICBM 탄두부에서 송출한 신호를 수신했고 이는 그간 의문시되던 북한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확보됐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설사 수신이 성공했다고 해도 이를 근거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각 발사와 정상각도 발사는 재진입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고각 발사를 통한 ICBM의 대기권 재진입 자체가 검증 통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충근 박사입니다.
북한에서 말하는 것은 고각 발사를 해가지고 근거리에 탄착시킨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실거리 사격했을 때의 데이터하고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간접 데이터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 부부장이 정상각도 발사를 시사한 발언과 관련해선 개연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이 ICBM을 정상각도로 발사할 경우 동해상에 떨어지는 고각 발사와 달리 하와이 인근 또는 미국 쪽에 가까운 태평양에 낙하할 수 있습니다. 이춘근 박사는 실거리 사격을 하려면 데이터 수집을 위한 대규모 측량선이 미사일 탄착 지점에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데 북한은 그럴 능력이 없다면서도 북한이 정상각도 발사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ICBM을 정상각도로 발사하면 데이터 수신을 못하더라도 미국이나 한국, 일본 당국의 발표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성공 여부 정도는 판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김 부부장의 발언은 대미 위협과 정상각도 발사 명분 측정용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이나 군 당국의 북한 ICBM 등 기술적 폄하에 대해서 비난을 이례적으로 하긴 했는데요. 그런 비난과 함께 일본의 이제 적기지 공격 능력 강화도 비난을 하면서 향후에 ICBM의 정상각도 발사 도발에 대한 명분을 쌓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지난 18일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해 실시했다는 최종 단계의 중요한 시험과 관련해서도 한국 측 전문가들의 혹평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위성 촬영 사진의 화질에 대해 한국 측에서 조악한 수준이라거나 기만 활동 등의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 점을 문제 삼으며 남을 깎아내리는 데만 골몰하니 상식 밖의 말을 내뱉을 수밖에 있겠는가라고 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누가 830초에 지나지 않는 일회성 시험에 값비싼 고분해능 촬영기를 설치하고 시험을 하겠는가라며 이번 시험에 의도적으로 낮은 성능의 촬영기구를 활용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리한 군 당국이 자신들의 정찰위성 시험 발사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평가한 데 대해서도 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면 하등의 필요도 없는 파철 같은 구형 미사일을 왜 쏘았겠는가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18일 쏜 발사체에 대해 북한이 공개한 발사 장면 사진을 근거로 구형 노동미사일이라는 관측과 사거리를 근거로 노동미사일 개량형일 가능성 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 부부장이 막말 담화를 통해 자신들이 공개한 전략무기 개발이 빈말이 아님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찰위성의 경우 공화국 창건 75주년인 내년 발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인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인공위성 실제 안에 여러 가지 부품들을 만들고 뭐 카메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이런 실험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4월 정도까지 인공위성 제작을 하겠죠. 완료가 되면 이미 뭐 발사체들은 있는 거니까요. 그걸 가지고 아마 4월 이후에 실제 이제 해나갈 겁니다.
김 부부장은 이와 함께 담화에서 미한 군 당국의 대북 감시 능력을 비하하며 탐지 정보가 부정확하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 발사 지점과 지난 9월 25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방식, 지난 8월 순항미사일 발사 장소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명까지 거론하며 한국군 발표가 틀렸음을 비꼬았습니다. 김동엽 교수는 김 부부장의 담화가 미한 당국의 정보에 대한 한국 내부의 불신을 키우려는 여론전 성격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와 미한의 독자 대북제재에 대해선 제재 따위가 뭐가 두려워 갈 길을 멈추겠느냐고 반발했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선 황당한 망상만 하고 있을 대신 자금의 사태를 안정시킬 생각에 전념하는 게 더 이로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의연하고 일관된 입장으로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하겠다며 북한이 지금 해야 할 것은 도발과 위협, 핵능력 강화나 군사정찰 위성 개발이 아니라 담대한 구상에 호응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는 지난달 24일 미국과 한국의 대북 독자 제재 추진에 반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쏟아낸 담화를 내놓은 지 거의 한 달 만에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을 시험했다며 위성 사진을 공개한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관련 기술이 아직 미국의 196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단 북한의 공언대로 내년 초까지 빠른 기술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미사일 기술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연구소 비확산 센터장은 19일 VOA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공개된 북한 정찰 위성 사진 등을 종합하면 북한의 위성은 아직 기술적으로 크게 의미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Reconnaissance satellites like this, you know, what they really allow you to do is to have a good strategic picture of what's happening.
정찰 위성은 현 진행 상황에 대한 전략적 그림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 정도의 해상도로는 그렇게 유용해 보이지 않는다는 진단입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전날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성의 해상도, 분해능은 20m 수준이라고 밝혔는데 사진의 1화소당 폭 20m의 공간이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비교해 한국 등 선진국 위성의 분해능은 50cm 급이고 특히 미국은 30cm에 달해 지상의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루이스 센터장은 현재 공개된 기능으로만 판단하자면 북한 정찰 위성은 활주로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것은 어렵지 않고 자유국가인 한국이 어딘가에 비밀 활주로를 숨기고 있을 것 같지도 않다고 관측했습니다.
Using a satellite like this, you might be able to, you could identify a runway, but that stuff's not too hard to do.
군사와 위성 전문가인 조셉 버뮤데즈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은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 정찰 위성은 미국 기술보다 약 50에서 60년 뒤쳐져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It is equivalent to very early U.S. reconnaissance satellites, like first generation, make it second generation.
북한의 정찰 위성은 미국 위성 기술의 초기인 2세대, 즉 1960년대 수준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버뮤데스 연구원은 북한이 이번에 정찰 위성을 궤도에 올릴 능력이 있는지 증명하지도 않았고, 설령 올린다 해도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습니다.
So if you have a satellite in space and you want to get information from it, you have to downlink it.
버뮤데스 연구원은 우주에 보낸 위성으로부터 정보를 받으려면 위성에서 각지로 전파를 송신하는 다운링크를 실시해야 하는데 자국 내 지상국만 이용할 수 있는 북한은 역량면에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궤도 역학에 달렸지만 위성이 북한 상공을 불과 몇 분 만에 지나가 버리기 때문이란 이유를 들었습니다. 버뮤데스 연구원은 따라서 북한이 정찰 위성 운용에 수많은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정찰 위성 개발에 매진해온 북한이 마침내 목표를 이뤘다며 필요한 모든 기술을 갖춘 만큼 앞으로 성능을 빠르게 개선할 것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발표한 대로 시험 단계이며 내년 4월 완성 단계에서는 상당히 진전된 위성을 선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Is relevant is that North Korea has been striving for this for a number of years.
위성 사진 분석가인 데이비드 슈멀러 미들베리 연구소 연구원은 세계적인 위성 기술 발전 추세에 따라 북한의 기술도 향상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슈멀러 연구원은 북한이 아직 사진 촬영용 위성을 운용하지 않아 모두에게 뒤처져 있지만 최근 수많은 해적 회사가 각지에서 기술을 제공하면서 이 분야의 역량을 개발하는 기술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민간 부문의 위성 역량을 단기간에 따라잡지는 못하겠지만 수십 년 내 고해상도 사진을 촬영할 능력을 개발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슈멀러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북한의 위성 기술 개발이 영내 안보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버뮤데스 연구원은 북한이 최종적으로 정찰 위성 개발에 성공하면 실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우 최신의 한국 상황을 정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발전하는 위성 기술을 한국 미사일 방어 봉쇄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ne of the things North Korea's got to be concerned about is South Korea's been building a.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한국의 지상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고 싶겠지만 현재로선 그 위치를 모를 수 있는 만큼 위성을 통해 그런 정보를 얻기 바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의 마사오 달그렌 연구원은 정찰 위성 개발 노력이 결국 장거리 미사일 기술 개발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달그렌 연구원은 북한 정찰 위성이 배치된다 해도 군사적 균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그것의 개발 자체가 북한의 선전전과 탄도미사일 연구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영입니다.
세계 최강 전투기로 꼽히는 미국의 F-22 스텔스 랩터와 B-52H 전략폭격기가 참가한 미한 연합 공중 훈련이 잇따라 실시됩니다. 북한의 위협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데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강 전투기로 꼽히는 미 공군의 F-22 랩터가 20일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한국의 전북 군산기지에 전개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미국 전략폭격기 B-52H도 한반도 인근에 전개해 한국 측 F-35A와 F-15K 전투기와 함께 제주도 서남방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 일대에서 미한 연합 공군 훈련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B-52H는 훈련 후 카디즈를 이탈해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22는 이번 주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공군 F-35A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딴 미한 공중훈련은 북한이 고체 엔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위한 신형 고체 연료 로켓 엔진 시험과 군사 정찰 위성 시험 발사 사실을 공개하고 미한을 향한 거친 발언으로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는 데 따른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지난달 제54차 미한 안보협의회의 SCM 당시 양국이 합의한 상시 배치에 준하는 수준의 전략자산 전개에 걸맞은 효과가 나도록 미측 전략자산 전개 빈도를 높임으로써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한 군사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이번 연합공군훈련은 미국의 대표적인 확장 억제 자산인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상황에서 미한 최신의 전투기들이 전략자선 엄호 절차를 숙달함으로써 미한 상호 운용성 향상과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B-52H와 F-22의 전개는 지난 11월 3일 제54차 SCM에서 미한 국방부 장관이 미국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되게 빈도와 강도를 증가해 운용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미국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미한은 앞으로도 미국의 확장 억제를 포함한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지속 강화함으로써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한 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확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22는 스텔스 전투기로 가데나 기지의 기존 미군 F-15 전투기가 퇴역함에 따라 지난달부터 잠정 배치된 상태입니다. F-22는 적에게 포착될 가능성은 줄이면서 능동 위상배열 레이더를 장착해 원거리에서 여러 목표물을 정밀하게 탐지, 추적할 수 있으며 최첨단 전자전 장비 등을 탑재해 현존 최강 전투기로 꼽힙니다. 최대 속도 마하 2.4로 오산 등에서 이륙할 경우 약 7분 만에 평양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2018년 5월 미한 연합 공중훈련 맥스 선더에 참가해 광주기지에 8대가 착륙한 바 있으며 이후 4년 만에 한국에 출동했습니다. B-52H 스트라토포트리스는 1952년 처음 비행해 미국 전략폭격기 중 가장 오래됐지만 핵 탑재가 가능하며 여전히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국방정책과 예산을 담은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의회 의결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긴 최종안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문구와 함께 한반도 외교 안보와 관련한 다수의 조항이 담겼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이 15일 본회의에서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3표, 반대 1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8일 하원의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일주일 만에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백악관으로 넘겨졌습니다. 2023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것보다 450억 달러 많은 8,580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특히 법안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투자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법안은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미한동맹에 대해선 약 2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함으로써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원 중단 방침을 밝혔던 해상발사 핵순항 미사일 프로그램은 핵전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속하도록 했습니다. 해상발사 핵순항 미사일과 관련해 국방장관이 법안 제정 270일 이내에 의회 국방위원회에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 역량과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를 억제할 전략을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습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사정권에 있는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위해 통합 방공체계 배치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시험으로 의회 내 지원 요구가 거셌던 차세대 유격기 최소 64기를 추가 배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 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상하원의 합의안에 담겼던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감시 대응 법안과 미북 이상가족 상봉 법안도 최종안에 그대로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원비어법은 지난 2017년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송환된 직후 숨진 미공인 대학생 오토원비어의 이름을 딴 미 의회의 두 번째 법안입니다. 북한의 정보 통제와 관련해 제재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추가 예산을 지원해 대북 방송을 증대하며 북한의 정보 검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미북 이상가족 상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미 정부에 요구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무부가 북한의 가족을 둔 미국인 단체 대표들과 미국 이상가족 상봉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화상 상봉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의회 보고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한국 전 참전용사인 로이스 윌리엄스 대위에게 최고의 무공 훈장인 명예 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최종안에 담겼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에 대해 정부가 추진한 미군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을 폐기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비판했지만 연말 시한을 넘기지 않고 서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북한이 올해 전 주민이 46일 동안 먹을 식량 비용을 미사일 발사에 허비했으며 함경도에서는 다수의 아사자가 발생했다고 한국 정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과 탈북민들은 김씨 정권이 인재를 자초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19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올해 전 주민이 46일간 먹을 쌀 구매 비용을 미사일 발사에 허비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올해 미사일 71발을 발사했으며 서방보다 생산 비용이 적게 드는 북한 생산 단가를 적용해도 약 2,600억 원, 미화로 2억 달러를 탕진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쌀 50만 톤을 살 수 있는 금액으로 모든 북한 주민이 46일간 먹을 수 있는 양이자 내년 북한 식량 부족분 80여만 톤의 60%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지난해 최악의 식량난을 겪은 후 증산에 주력했지만 기상악화와 비료 부족으로 올해 수확량은 전년 대비 18만 톤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내년에 예년 수준의 곡물을 도입한다고 해도 수요량 대비 80여만 톤이 부족해 식량 수급 불안정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식량난으로 함경도 지역에 다수의 아사자가 발생해 지역 주민들은 눈물 없이 못 볼 지경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당국의 수매 강요로 농장원이 검열관에게 반발하는 동향도 포착됐다고 한국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 중간 간부층에서도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못하다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식량 공급 담당 실무자들 사이에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다는 불안감도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앞서 지난 9월 국제 식량 안보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량을 전년보다 17만 톤 증가한 121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북한 주민 10명 중 7명이 식량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또 10월엔 북한의 올해 쌀 생산량을 도정 후 기준으로 136만 톤으로 전망해 3년 연속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한국과 미국 정부의 분석은 국경을 3년 가까이 봉쇄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비정상적인 정책이 야기한 인재란 지적이 국제사회에선 지배적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앞서 BOA에 인재는 분명히 북한 정부의 정책에 의해 야기된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미국 톱스대의 한반도 전문가인 이성윤 교수도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고의로 배고프게 주민들을 방치한다는 게 극심한 인권유린이고 극심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미사일 뭐 그렇게 많은 거액을 쓰면서 또 그 뭐 럭셔리 굿즈 뭐 이런 데는 그렇게 고액을 쓰면서 북한 주민들 먹이 살릴 생각은 안 하잖아요.
미국에 사는 탈북민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전 주민이 46일간 먹을 식량값을 미사일 발사에 허비했다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2019년 북한을 탈출해 미국에 정착한 야엘 씨는 19일 BOA에 북한은 수령을 어버이로 노동당을 어머니당으로 부르지만 이런 무책임한 부모는 세상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 와서 먹은 게 참 암담하거든요. 네, 제가 가 있던 뭐 태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임수 미국이라든가 국민들을 돌봐야 된다는 의무감이랄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정부 자체가 국민들을 자식으로 보지 않고 자기 그 부르지도 못한 이런 벌레로 보고 내 국주권, 살건강교고 자기만 잘 살면 된다. 어느 이 세상의 부모가 내만 잘 살면 된다고 자식을 굶거나 죽거나 상관하지 않고 저런자 자기만 먹을 이 세상 부모가 있습니까? 근데
중국 파견 북한 식당 지배인 출신으로 미국 중서부에 사는 허강일 씨는 3대 세습을 거치면서 주민들의 삶이 더욱 악화했다면서 주민들이 이런 상황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뭐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진짜 뭐 한국이나 미국이 뭐 실제 북한 때리는 것도 아니고 공격하는 것도 아닌데 뭐 진짜 국민들 생활을 좀 잘 살게 하는데 김정은이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직도 저렇게 어린애같이 불장난만 좋아하고 독재를 하기 위해서 계속 숱한 돈만 허비하면서 그 돈이면 진짜 뭐 북한이 뭐 몇 년이면 먹을 식량을 사고 돈겠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도 이렇게 주민들의 복지보다 무기 개발에 집중하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의구심과 불신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는 최근 북한 내부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부 민심을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먹고 사는 게 진짜 힘든데 많이 돈이 드는 미사일을 마구 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 당국은 강연 때마다 미국의 위협 때문에 자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고 답했습니다. 한 주민은 미사일 발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면서 액수를 들은 뒤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생활 높여주면 일도 잘하고 국가에 충성도 하고 그러겠는데 핵 만들고 미사일 쏘고 진짜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UNGA 미국 대사는 앞서 지난 9일 유엔 안보리에서 비공개로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한 뒤 31개국을 대표해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북한 당국의 무책임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성명은 북한의 억압적인 정치적 분위기는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영양실조 등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자원을 무기 개발로 돌리는 강압적인 통치 체계를 가능하게 한다며 최악의 침해자 중 하나는 북한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열병식 훈련장에 병력으로 추정되는 인파가 나타났습니다. 훈련장 곳곳에서 병력 대열이 열을 맞춰 움직이고 공터에는 차량이 빼곡히 들어서 새로운 열병식 준비 정황인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평양 미림 비행장 북쪽의 열병식 훈련장에서 병력 대열로 보이는 점 형태의 무리가 포착됐습니다.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가 18일 이 일대를 촬영한 사진에는 훈련장 중심부와 중간 도로 등에 자리하고 있는 최소 16개 대열이 보입니다. 김일성 광장의 연단을 형상화한 지점 바로 앞에 10개의 대열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이동하고 있었으며 대열이 움직이는 훈련장 내 도로 최소 3곳에선 크고 작은 대열 6개가 확인됐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각 대열에 도열한 병력을 50명에서 최대 300명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병식 훈련장에는 최소 800명에서 최대 4,800명이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훈련장 공터에선 주차된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18일자 위성사진엔 열병식 훈련장 북서쪽 공터 2개 중 한 곳이 차량으로 가득한 듯 검은색 빛깔을 띱니다. 최근 며칠간 이 일대에 내린 눈으로 다른 공터가 하얀색으로 표시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훈련장에 처음 변화가 포착된 건 이달 6일입니다. 이날부터 공터에 차량이 들어서기 시작하더니 9일엔 병력으로 보이는 점 형태의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14일자 위성사진엔 병력으로 추정되는 점 형태의 무리 40개가 도열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열병식 훈련장에 병력과 차량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이런 움직임이 실제 열병식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본격적인 열병식 훈련 몇 달 전부터 이번과 비슷한 규모의 병력이 훈련장에 나타난 전례로 볼 때 북한이 새로운 열병식 준비에 나섰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은 지난 4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약 2만 명의 병력이 동원된 당시 열병식에선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7형을 비롯해 극초음속 미사일인 화성 8형,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신형 전술 유도 무기 등이 대거 공개됐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14일 노동당 제8차 당대회를 기념한 열병식을 통해 신형 SLBM으로 추정되는 북극성 5형과 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으로 불리는 KN-23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다만 정권 수립 기념일인 지난해 9월 9일 열병식은 노농적위군과 사회안전군을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신형 무기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국방력 강화를 명시한 일본의 새 안보 전략은 역내에서 미국과 협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미국 상원의원이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이 정치적 이견을 줄이며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반격 능력 확보 등을 명시한 일본의 새 국가안보 전략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일본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해거티 상원의원은 19일 허드슨 연구소가 미일 동맹 강화를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 documents that you mentioned that have just been issued. I think create a foundation for us to find ways to work together.
해거티 의원은 일본의 국가안보 전략 개정에 따른 미일 공동대처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준비위원회 구성도 매우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우리의 전문성을 체계화된 방식으로 통합하고 공격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실제로 활용하게 만드는 한편 미국의 확장 억지 제공 의지와 일본에 대한 안보 의무가 진지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적기지에 대한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하고 2027년까지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 GDP의 2%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은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 선언에 따른 양국 간 방위 협력 지침 개정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19일 보도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일본의 이번 안보 전략 개정이 중국의 위협 증가 행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으로 역내에서 안보 위협이 대두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특히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중국의 위협이 일본인들의 안보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분석했습니다.
Japanese population is now much more supportive. Of creating the capabilities necessary to defend themselves.
일본 국민들은 타이완 해협 문제를 매우 민감하게 여기며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타이완이 무너지면 중국의 다음 표적은 일본이 될 것이라는 분명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인들은 더욱 공세적인 태세로 자국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훨씬 더 지지하고 있다고 해거티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또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이를 강화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려 매우 오랫동안 노력했으며 현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 일을 하기에 더욱 유리한 상황에 있다면서 문이 열렸다고 진단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미국의 역내 주요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이견을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경제 분야를 기반으로 한 협력 방안을 계속 모색함으로써 한일 간 정치적 이견을 최소화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안보 분야 등으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거티 의원은 특히 한국과 일본 모두 에너지 분야에서 외부 의존도가 높다면서 쿼드의 에너지 안보 실무 그룹을 구성하고 한국을 참여시킬 것을 독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대담을 진행한 HR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가 직면한 위협과 관련해 상당한 초당적인 인식이 존재한다면서 북한 등을 거론했습니다.
You know, the increasing threat from North Korea, that hasn't gone away. We're anticipating maybe a seventh nuclear test.
특히 북한에 대해선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은 사라지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함께 전례 없는 미사일 발사를 지적했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방위 역량 개발에 대한 시급함과 관련해 지난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연속성을 보이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 서해상에서 선박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이번에는 길이 150m에 육박하는 대형 선박이 다른 선박과 밀착했는데 올해 BOA가 파악한 32번째 환적 의심 사례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서해상을 촬영한 19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나란히 붙어있는 선박 두 척이 보입니다. 길이가 각각 145m와 125m인 두 선박은 북한 서해와 대동강이 맞닿은 남포해상에서 선체 옆면을 밀착시킨 채 서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회피 수단으로 지목해온 선박 간 환적의 전형적인 특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BOA는 그동안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을 분석해 지난 4월 이후 31건의 선박 간 환적 의심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한 건을 더하면 북한 서해에서 확인된 환적 의심 사례는 올해에만 32건으로 늘어납니다. 이번에 발견된 두 선박은 앞서 포착된 50에서 100m 길이의 선박보다 규모 면에서 훨씬 커 주목됩니다. 앞선 환적 의심 사례들은 주로 초도 인근 해상에서 확인됐지만 이번 접선 상황은 초도에서 북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지점에서 이뤄진 것도 차이점입니다. 대형 선박 두 척이 어떤 이유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선체를 밀착시켰는지 주목됩니다. 물론 이들 두 선박이 제재 품목을 거래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5호가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공해상 환적을 통해 물품을 건네받지 못하도록 한 만큼 어떤 물품을 주고받았든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앞서 선박업계 관계자는 BOA에 일반적인 배의 소유주들은 상호 접촉에 따르는 배의 손상 때문에 선박 간 환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 해역에서 포착된 사례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에릭 펜튼보크 조정관은 최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서해상 환적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어떤 유형의 물품이 환적되는지 선박이 어디에서 출항했는지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적된 물품이 제재 대상이 아닐 가능성도 물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 선박과 어떤 물품을 환적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11조에 따라 제재 위반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당 선박을 식별할 수 있다면 선박의 출항 국가는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탈북민 인권운동가가 파키스탄 주재 북한 대사관 앞에서 미사일 개발 비용을 주민들을 위해 쓰라며 1인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런 시위는 뉴욕의 주 유엔 북한 대표부와 일본 조총련 본부 앞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서 북한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북한 출신 김주일 국제탈북민연대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파키스탄 주재 북한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김 총장은 19일 BOA에 북한 깃발이 걸린 대사관 건물 앞에서 영어로 노 김정은, 예스 북한 인권이란 팻말을 들고 시위를 했으며 파키스탄인들에게 북한의 인권 상황을 소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무책임한 지도력을 남아시아인들에게 알리며 이를 규탄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발사한 미사일에 들어간 돈이면 북한 주민들이 46일치의 식량을 확보하고 굶주림을 모면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것을 지금 김정은 체제, 자기 체제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왕창 낭비하고 있는 그 사정에 대해서 저희가 규탄을 했습니다.
김 총장은 또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김정은의 비자금 조성 등 상납금을 벌기 위해 주류를 판매하는 등 불법 활동을 지속하는 문제도 지적하고 이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앞서 보고서에서 해외 주재 북한 외교관들이 면책 특권을 이용해 여러 불법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BOA와 로이터통신, 파키스탄 현지 언론들은 과거 파키스탄 주재 북한 외교관들이 불법 주류 판매와 의약품 매매, 불법 임대 활동 등으로 당국의 조사와 처벌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김지일 총장은 또 과거 북한에 핵무기 기술을 전수한 장본인이 파키스탄 핵과학자 압둘 카디르칸 박사임을 강조하며 파키스탄 정부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북한의 비핵화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 공영방송 PTV가 이날 자신의 1인 시위를 취재했다며 남아시아 지역 최초의 탈북민 시위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대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평양에 있는 김일성 주석궁이나 이런 김정은이 직무를 있는 공무를 보고 있는 공간 앞에서 시위를 할 수 없는 한강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메시지가 솔직히 전달하기 힘들어요. 근데 저희는 북한이 문이 열리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민주주의였던 민주주의를 맛보기 위해서 민주화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규탄 시위는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탈북민들의 1인 시위는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북한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탈북민 정수반 씨는 올해 1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주 UN 북한 대표부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VOA에 김정은 정권의 압제로 눈과 귀와 입을 자유롭게 열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을 대신해 탈북민들이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의 친북단체인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연 본부 건물 앞에서도 탈북민의 1인 시위가 7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1960년 홀로 북송선에 올라 북한에서 43년을 보낸 뒤 탈북해 일본에서 북한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가와사키 에이코 씨는 VOA에 초기에 산발적으로 하다가 2015년부터 조총련 앞에서 매일 시위하고 있고 조선대학 앞에서도 주요 행사 때마다 시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아닌 북송 피해자를 비롯해 북한에 사는 가족 등 모든 주민이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자유와 인권을 쟁취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0월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발표한 북한 인권을 지지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우리는 개탄스러운 학대에 시달리고 스스로 변호할 수 없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을 대신해 계속 목소리를 내는 탈북민과 인권단체의 용기를 인지한다며 이런 노력에 지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난달 북중 교역액이 전달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월 상승 곡선을 그리던 양국 교역액이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건데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북한과 중국의 무역 총액은 1억 2,572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19일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무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이 기간 북한에 1억 1,388만 달러어치를 수출하고 1,184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해 월 무역 총액 1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양국은 지난 9월 무역액 1억 427만 달러를 기록한 이래 3개월 연속 1억 달러 이상의 무역액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1월 북중 교역액은 전달인 10월에 1억 5,386만 달러보다 약 18%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중국의 대북 수출 규모는 10월에 1억 3,243만 달러보다 14% 줄었고 북한의 대중 수출액도 10월에 비해 1천만 달러, 약 44.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7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여온 북중 교역액은 5개월 만에 다시 하강 곡선을 그렸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월 2억 달러대의 대중 무역액을 기록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최대 대북 압박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5년과 2016년엔 중국과의 월 교역액이 5억 달러를 넘는 등 지금보다 최대 5배 큰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양국의 월 무역액이 1억 달러를 넘기고 10월까지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그렸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지난달 교역액이 전달보다 하락하면서 양국 무역은 더딘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99년 12월 20일 포르투갈이 중국의 마카오를 반환합니다. 1557년부터 포르투갈이 마카오를 식민지로 통치한 지 44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은 1979년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뒤 1987년 마카오 반환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오늘날 동양의 라스베가스라고 불리는 마카오는 원래 중국 광둥성의 일부였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은 1500년대에 젖은 화물을 말린다는 명목으로 마카오에 들어왔습니다. 마카오가 중국 대륙과 교역할 무역 거점으로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에 포르투갈인들이 이곳을 탐냈던 것입니다. 마카오로 들어온 포르투갈인들은 부패한 중국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며 마카오의 거주권을 획득해 체류하기 시작했고 결국 매년 뇌물을 건네는 조건으로 마카오를 넘겨받았습니다. 그 후로 마카오는 장장 440여 년을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유지되다가 1986년에 베이징에서 마카오 반환협정을 체결하고 1999년 12월 20일 중국에 반환된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던 마카오는 동서양의 문화가 적절히 혼합된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1990년대부터 국제적인 관광지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 12월 20일 에덴의 동쪽, 분노의 포도 등 수많은 걸작소설을 발표한 미국의 작가 존 스타인백이 66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사인은 심장병이었습니다. 존 스타인백은 1902년 2월 27일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살리나스라는 곳에서 주정부 회계사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운동도 잘했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문학에 대한 애착을 느끼기 시작한 스타인백은 고등학교 때 문학가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스타인백은 성장해 샌프란시스코 클로니클 신문에 떠돌이 농장 근로자들의 문제를 파헤치는 글을 연재했는데 이런 글들은 그의 대표작인 분노의 포도를 쓰는 자료가 됐습니다. 1930년대 노동계층의 삶을 다룬 분노의 포도는 오클라호마주 소작 농가들이 자신의 토지를 은행에 빼앗기는 억울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 농부들은 광대한 평원을 건너 약속의 땅이라고 소문난 캘리포니아로 건너가지만 떠돌이 품팔이 신세로 전락합니다. 이 소설은 사회적 저항과 함께 생존에 대한 인간의 의지에 찬사를 보내는 작품이었습니다. 분노의 포도는 초판이 50만 부나 팔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1940년 퓰리처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져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와 함께 큰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이,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한인들의 미국 이민 역사를 살펴보는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를 방송하고요.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를, 그리고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하루 두 차례 방송됩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까지는 중파 1188kHz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매일 새벽 4시부터 5시까지는 단파 7456, 9800, 957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